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납북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로 구성된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남겨져 있다면서 통한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등 관계국들과 연계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뒤 무엇보다도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즈카 대표 역시 납치 문제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만남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다쿠야 씨도 동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납치 문제 대책 본부장은 지난해 6월 자민당이 정부에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모두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북일 간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에 대한 규제 강화, 제1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민당은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일본인 납치 문제가 명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미국과 외교 관계가 복원된 쿠바와의 관계를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16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유세에서 종교와 정치의 자유 보장 등 쿠바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산압제에 맞서는 쿠바인과 함께할 것이라며 수감 중인 정치범들도 모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쿠바와의 외교관계 복원 협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는 오직 카스트로 정권에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쿠바와의 관계 복원 선언에 이어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54년 만에 미국 대사관이 쿠바에 개설됐고 올해 3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란의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벤터드 보잉사 부사장은 16일 이란 국영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수출 허가를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잉사를 포함한 미국 회사는 이란과 거래할 때 미 재무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잉사는 이란이 서방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이룬 뒤 경제 제재가 대부분 해제되자 지난 7월 109대의 여객기를 매매하는 내용의 잠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 하원은 이들의 계약 체결 직후 보잉사의 항공 이란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어려움이 예상됐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협상이 내년 초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로부터 내년 2월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17일 영국 BBC 방송에 밝혔습니다. 방송은 영국 총리실이 투스크 상임의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협상이 올해 안에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메이 총리는 줄곧 브렉시트 협상 시점에 관해선 말을 아껴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매일 눈을 뜨면 어지러운 사건 사고 소식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소식도 종종 들립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한 이민자 할아버지와 미국 남성의 사연이 화제인데요. 미국 중남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살고 있는 한 미국 남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힘없이 얼음 과자 수레를 끌고 가는 백발 노인을 보고는 노후를 편안하게 살 나이인데 하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최근 딸이 죽고 아내도 아파서 혼자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난하고 슬픈 노인이더라는 거죠. 얘기를 들은 이 남성은 노인 사진을 찍었고요.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노인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연이 소개된 지 일주일 만에 3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언론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노인 부부와 이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곤 하지만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뭐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 또 미국이 참 역시 기부 문화 선진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돌아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지금도 전설적인 락밴드로 사랑받고 있는 영국 밴드 비틀즈의 노래 I Will 골랐습니다.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No,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 if I ever saw you, I didn't catch your name. But it never really mattered.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henever we're together. Love you when we're apart. And when at last I find you, your song will fill the air. Sing it loud so I can hear you. Make it easy to be near you. For the things you do and dear you to me, oh, you know I will.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elf-driving. 셀프드라이빙, 네, 자율주행 차량. 이런 단어 이젠 좀 익숙하신가요?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자율주행 우버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우버라고 하면 영업을 하는 택시인데요.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버택시 기사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버라는 이름의 회사에 소속돼서 미 전역에서 자유롭게 24시간 아무 때나 영업해서 우버 회사와 수익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우버 회사가요, 지난 14일 피츠버그 시내에 자율주행 우버택시를 처음으로 투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건데요. 기사 없는 무인 택시를 시험 운행한 것이지만 시범인 만큼 사람을 태우긴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버택시로 자율주행 차량을 경험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인데요. 이 차는 겉으로 보기에도 차 지붕에 묵직하고 큼직한 장비가 얹혀져 있는데요. 20개의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확인하며 달리고요. 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감지 카메라와 장치, 여러 개의 미세 움직임 감지 장치가 있어서 차의 움직임과 주변의 자극 등을 판단합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의 손 가까이에 닿을 수 있는 두 개의 단추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율주행에서 수동으로 운전하도록 만드는 단추이고 또 하나는 모든 주행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것이죠. 그리고 1,400여 개의 부품은 100만 단위의 수많은 주변 정보를 차량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즉각즉각 보내서 차가 달릴 수 있게 합니다. 자,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은요. 이 자율 차량 탄생의 목적, 바로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인다는 목적인데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매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4만 건의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율주행 차량 사고로 미국에서 한 명, 중국에서 지난 1일 한 명 숨졌는데요. 현재 무인 자율운행 차량의 신뢰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시험 주행이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프린스턴. 프린스턴은 미국 대학교 이름입니다. 미국 대학 평가 전문 매체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미국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겼는데요. 지난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학 성적과 지원 경쟁률, 평판, 졸업률, 교수 자원, 학생 1인당 교육 지출비, 동문회의 기부, 학교 재원 등등 1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83년부터 해마다 대학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이 평가에서 지난 1746년에 세워져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이 6년 연속 미국 최고 대학으로 꼽혔다고 13일 발표한 겁니다. 어? 하버드 대학교가 최고 대학 아닌가 하셨을 텐데요. 프린스턴 대 다음으로 하버드 대학, 예일대, 시카고대,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 모두 세계적 명성의 명문이죠. 미국 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하느님의 전능 아래 번성하라. 이 대학교의 표어인데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학부 5,300여 명, 대학원 2,700여 명, 교수는 1,170명 정도인데 호랑이가 상징이라고 하네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자금 보조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학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또 프린스턴 대학교 학부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도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별 없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정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 존 F. 케네디, 우드로 웰슨,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영부인 그리고 미국의 전 대통령 이름인데요. 또 브룩 쉴즈, 딘 케인, 미국의 유명 배우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이 학교 동문이란 건데요. 이 소식을 듣고 가슴 뿌듯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릿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 함경북도 길주 지역 탈북자들의 신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3일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친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핵탄두 폭발 시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핵무력의 추가 강화 조치를 언급한 만큼 올해 안에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각 13일 미국 재무부 제이콥 로 장관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금융 제재 등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동한 후에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과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전직 관리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무산시키면서 영내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예,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 수첩 열어볼 시간입니다. 지난주 간추린 한반도 주요 소식 정리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지난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 시각은 어떤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심층 취재를 보도해드렸는데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건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기사의 배경부터 좀 짚고 갈까요?
예예.
예. 예,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9일에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섯 번째인데요. 이렇게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또 여러 차례 발사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안보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높아진 거죠. 네. 게다가 이번에 5차 핵실험은 기존에 했던 북한이 했던 어떤 핵실험보다도 위력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북한이 핵을 또 사용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불안 심리가 이게 높아진 거죠.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기존의 자세로는 이제 안 되지 않냐. 또 미국의 그런 확장 억제나 핵우산이죠.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런 목소리가 이제 예전에는 보수층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뭐 보수 또 진보 할 것 없이 많은 분야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전술 핵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좀 개념부터 짚고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술 핵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100 킬로톤 이하의 그 소량의 그 핵무기를 흔히들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톤급 이 전략 핵무기보다는 이 폭발 규모가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주로 그 단거리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런 핵무기 체제를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포라든가 운반 수단 같은 거, 그러니까 지대지, 지대공, 대함 이런 이 미사일들을 들 수 있겠고요.
네.
또 잠수함으로 말하자면은 또 뭐 핵줄라라든가 핵어뢰 등이 이에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김영권 네. 기자가 심층 취재한 내용, 그 전문가들 또 전직 네. 관리들의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한 줄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한국 핵무장 전술력 재배치 안보 환경 악화시킬 것 이런 네네. 이유로 반대를 했단 말이죠.
네네.
네. 전 국방장관 의견을 가장 먼저 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리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동맹이다. 아, 그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국이 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 대해서 결국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이 한국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한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를 펼친 거죠.
네. 자,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전직 관리들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는데요.
예.
반응을 좀 물론 하나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분류를 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대부분의 반응은 결국 그 핵무기가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날 탁 치면 뒤에 있는 들이 줄줄이 넘어가듯이
네.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웃 나라인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네.
또 타이완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핵무기 보유량을 더 늘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그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가장 큽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전문가들이나 전직 관리들은 이게 핵무기로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라는 견해를 보였고요.
네.
또 한국 일각에서는 이 핵무장이 꼭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북한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속 핵무기 그 경량화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면 중국이 아무런 그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까 중국 압박용으로 이제 핵무장론을 또 들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직 관리나 전문가들은 그다지 이 한국이 그 핵무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 움직이지는 그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이 급변 사태 등 그 불안정한 그 사태가 발생해서
네.
수백만의 뭐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
네.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핵무장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네. 그런데요. 예, 아까 앞서서 그 전술 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핵무장은 뭐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지만
네.
전술 핵 배치는 재배치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역시 불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가 북한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한국에 봐라. 이제 이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았냐. 그러면 정말로 미군이나 이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러는 게 불안 심리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안보를 더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좀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이유일까요?
네, 미국을 언제까지 이제 믿을 것이냐. 이런 이제 그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네.
미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뭔가 좀 확실하게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전술핵을 어느 정도 이제 전진 배치함으로 인해서 북한에도 이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은 그 괌이라든가 여러 곳에 있는 미국의 그 전략 무기들을 잠깐 그 한반도 상공이라든가 네. 그 해상에 전개시키면서 네. 이제 북한의 그 억제 과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네. 또 탄도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이 북한에도 계속 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워싱턴에서 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실제로 배치를 하자 그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 내 여론도 그렇고요. 이런 불안 심리가 점점 더 확장이 돼서 만약에 예. 한국이 핵무장을 감행을 한다면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력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보면은요, 그 한국이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게 그 핵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5위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월성 원전의 가압 중수로 한 4개 정도면.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가 있고
네.
몇 달만 전력 투구한다면 그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질문하신 것처럼 야 정말 이렇게 그 핵무장을 강행하게 된다면
네.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나 여러 정치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우선 제재에 직면할 수 있고요.
네.
한국과 미국이 또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한국에 대한 그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는데 물질을 미국이 제공하지 않으니까
네.
모두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한국이 또 원자력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여러 네. 나라에. 근데 그 수출의 길도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한 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미한 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예. 과거로 좀 돌아가 봐서요.
예.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에
네, 네.
뭐 새해 벽두부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연설을 한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해서 좌절됐다.
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예, 이렇게 뭐 제재에 직면할 것이지만 미 전문가들은 1970년대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1970년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이제, 네. 이제 핵무기 개발을 이제 추진을 잠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지만 당시 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한 동맹은 잊으라 이렇게 네. 경고를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전직 관리들이나 미 전문가들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당시엔 북한이 물론 핵무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제 약소국의 중에 하나였죠.
네.
하지만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교역량이라든가
네.
정치적 관계라든가 이 동맹 관계가 워낙 폭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동맹을 잊으라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또 일부 전문가들은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뭐 몇 달간은 뭐 길어야 1년 정도는 미국이 강력히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그 제재를 풀 수밖에 없고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는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소수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전직 관리나 미국 정부나 이 전면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이 강행한다면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의 앞 그런 핵 경쟁을 초래하고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도 위험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펼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내용이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이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으로 가게 된다면 자기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로 동북아의 그런 평화와 안정에 훼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전문가들 역시 이 한국의 핵무장을 또 한국이 또 핵무장을 한다는 자체가 또 군사 강국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일본 같은 이웃 나라 특히 중국은 지금 뭐 사드 배치 갖고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으로 간다면 굉장히 강하게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어쨌거나 예측 불허한 이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한국뿐 아니고요. 관련국들의 공조 또 실제적인 방안을 그야말로 절실히 효과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그래도 한반도에 절대로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 또 주변국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기자수첩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영건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전쟁을 반대하는 가수라고 하면 이 여가수가 떠오릅니다. 조앤 바이즈의 도나 도나 골랐는데요. 이 노래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조앤 바이즈에 의해서 1960년대에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나 도나 들어보시죠. 조앤 바즈의 도나 도나 들어보셨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미 동북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비라는 주제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나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꽃다운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나비에 비유한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영혼이 남아 나비처럼 훨훨 날아 고향 땅을 찾아가길 염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뜻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볼품없는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모하는 과정이 할머니들의 인생 역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나비가 고향을 찾아가는 의미의 노래, 그리고 나비라는 제목의 음악 등 주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됐습니다. 한국 가곡 가고파, 꽃구름 속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을 비롯해 미국의 재즈곡과 영화음악 등 8곡이 메트로폴리탄 여성 합창단에 의해 연주됐습니다. 트리오 엘피스라는 이름의 20대 한인 여성 음악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3중주로 기독교 음악을 연주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역시 한인 여성 성악가 권기선 씨의 서양 고전 가무국 오페라 아리아 연주도 장내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메릴랜드 지역 한인 여성으로 구성된 메트로폴리탄 여성 합창단이 주관한 건데요. 한국 대사관과 지역 한인 언론들이 후원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활동 지원과 학술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습니다. 이날 300여 명의 청중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내 강당을 가득 채웠는데요. 메트로폴리탄 여성 합창단의 2시간의 공연이 끝나도록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이 이어진 앵콜곡은 청중에게 깜짝 공연이었는데요. 이 합창단의 김승철 지휘자가 흑인 여성을 연상시키는 둥그렇고 커다란 가발을 쓰고 나와 미국 영화 시스터 액트의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라는 노래를 부를 땐 단원들이 소품을 들고 율동을 섞어가며 노래를 불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합창단의 김승철 지휘자는 이번 연주회를 1년간 준비했고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연주에 임했다면서 여성 합창단이 여성의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성 합창단이기 때문에 정신대 문제와 상관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그 단체를 돕는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단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더욱더 힘이 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잘 섬기고 싶고요.
또 공연에 참가한 단원인 변은혜 씨는 공연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공연을 함으로써 또 이런 이슈를 걸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또 모르는 그 젊은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세대들은 좀 알지만 또 걔네들도 와서 보고 모르면
50대 한인 여성도 같은 목적으로 잘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의 그 손길이 느껴져서 나중에 좀 마음이 좀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여기 타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그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 참여한다는 의식이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메트로폴리탄 여성합창단의 홍희경 이사장은 미국 내 한인들이 한국 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수익금을 전달받은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이정실 회장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국 내에서나 워싱턴 지역 내에서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라며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돈 그 돈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히려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는 그 애보케이터들이 그 돈 안 받는다고 또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또 펀드레이징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제가 옛날처럼 그냥 일본한테 그냥 외쳐대는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이버스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종료를 줘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무효다 아니면은 많은 부분이 시정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보이스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 저희한테조차도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안에서도 이거를 환영한다와 이건 절대 아니다와 사이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서
지난 4일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10억엔 미화 970만 달러 전액이 할머니들을 위해 쓸 것이며 간병인 비용, 의료비, 위로금 등의 형태로 할머니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한국의 합의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여전한데요. 하지만 돈을 받아들이자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대 위원회 측은 위안부 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와 문화예술을 통한 위안부 알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글학교 협의회 초청으로 위안부 역사 강의를 진행했고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년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학술 토론, 웨비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순서를 최근 마무리했고 관련 자료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는데요. 내년 1월 두 번째 행사는 한국, 호주, 프랑스와 연계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15일부터는 한 달 일정으로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한 Collateral Damage, 민간인 희생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작가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학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 디렉터도 오시고 심포지엄에 뉴욕에 있는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그 심포지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정실 회장은 일본과 한국 간 합의 이후 10억엔 기금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역사 알리기 운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뉴스 풍경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 중에는 분리파 청교도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인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뽑은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함께 모두 힘을 합쳐 이 험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만났는데요. 그 인디언의 이름은 스콴토였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스콴토는 필그림과 인디언들 사이에 통역을 하며 양쪽의 생각들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콴토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콴토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물입니다.
스콴토는 필그림이 토착 인디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고기잡이나 심어야 할 곡식, 농작물을 기르는 법 등 필그림이 생존하고 기은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알려주었습니다.
신께서 스콴토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으로 신께 감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준 인디언들도 초대해서 크게 잔치를 벌입시다.
질병과 굶주림을 이기고 어렵게 살아남은 정착민들은 11월 추수를 한 뒤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신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 음식을 나누고 스콴토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행사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매년 기념하고 있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속도 인디언들이 가져온 칠면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플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과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건강과 경제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인디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 경제 발전에도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불과 5년 만에 필그림들은 자급자족 경제를 이룩하게 됐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또 다른 영국인들이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집단은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인데 필그림처럼 영국 교회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퓨리탄은 사실 영국교회에서 분리되는 걸 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향인 영국에선 우리의 바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더욱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원했고 유럽에 만연해 있는 나태와 사치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열망 때문에 퓨리탄은 영국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고 우리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신세계를 찾아왔습니다.
1630년 퓨리탄을 태운 첫 배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 호가 신대륙으로 떠난 지 10년이 지난 때였는데 그해 여름이 다 갈 무렵 1,000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의 동북부 해안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뉴 잉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영국의 새 국왕이 된 찰스 왕은 퓨리탄이 매사추세츠 베이 지역에 살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더 많은 퓨리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2만 명이나 되는 퓨리탄이 이 위험한 항로에 목숨을 걸고 뉴잉글랜드를 향해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퓨리탄에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630년에서 1640년 사이에 청교도들은 대규모로 영국을 떠나 뉴 잉글랜드로 향했습니다. 신대륙으로 가는 뱃길은 험난했지만 청교도들은 목숨을 걸고요, 신앙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열망을 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퓨리탄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매사추세츠 베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영국 국왕께서 우리 매사추세츠 베이 회사에 찰스 강에서 메리맥 강 사이에 땅을 주셨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가 원했던 교회를 짓고 이 교회가 더욱 성스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최대의 종교 그룹을 형성했고요. 1690년 무렵 매사추세츠에는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영구적으로 정착했던 초기 정착민들인 필그림과 그 뒤를 이어온 우리 퓨리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인디언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식량이 필요하면 인디언들과 거래를 해서 구입하고 어렵게 맺은 평화 조약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인디언들과 싸움을 한다면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서 뉴 잉글랜드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인디언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마찰은요, 유럽인들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땅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땅은 부의 상징이었죠.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요? 앞서 불쌍한 노인을 돕기 위해 한 작은 행동이 큰 기적 같은 일을 만든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만들고 뉴스를 전하는 일, 이 모든 노력이 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곁에 있는 한 사람의 필요를 한번 채워줘 보시면 어떨까요? 그 영향력 아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8년 9월 17일 오늘 한국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160개 나라 13,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은 유치부터 개막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8일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8일 뒤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올림픽 유치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은 짧은 유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후보 경쟁 도시인 나고야를 물리치면서 기적 같은 압승을 거둬냅니다. 서울올림픽은 이념과 인종의 벽을 넘어 16년 만에 5륜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지구촌의 대축제였습니다. 1980년 9월 17일 오늘 니카라과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좌파 게릴라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나스타시오 데바일레는 1925년 니카라과의 장기 독재 가문을 연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1956년 가르시아가 피살되자 그의 큰아들이었던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7년에 걸쳐 니카라과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 재출마에 거부하자 4년 후인 1967년 그의 동생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발레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계와 재계, 군부를 한 손에 쥐고 폭압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발레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해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도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데발레는 1979년 사임을 발표했고 한 해 뒤인 1980년 오늘 파라과이로 망명하던 중 좌파 게릴라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